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윗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과 나입니다. 23, 24절은 지난 시간에 평강의 왕을 소개했는데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들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영혼육이 흠없는 상태로 보존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리고 24절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제 23, 24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 강해와 적용을 해나갈 것입니다. 나머지 25, 26, 27, 28절을 보면은 사도는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다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형제 사랑 애정을 표현하라. 그리고 27절에는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이 명령을 받는 대상은 아마도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12절에 있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아닌가 영적 책임을 맡은 이들이 아닌가 그들이 회중 앞에 나와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듣도록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것을 27절에 보니까 명한대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하고 서신을 종료합니다. 강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작동되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우리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하신 이가 마치는 이 지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 과정은 수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협력함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믿음으로 예수를 내가 처음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례적인 그 사건, 영적 경험이 전부 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지속적인 믿음의 행진인데 이 부르심의 완성도 통일하게 주님의 그 거룩한 열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협력하는 것이다. 오늘 설교의 큰 뼈대는 그렇습니다. 그 그것을 과연 그러한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는 신자는 다 감격 가운데 맞이할 것이 아니겠는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근데 성경은 확신 가운데 맞는 사람도 있고 부끄럼 가운데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가하라. 왜 그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되는가? 이유는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모습을 드러낼 것인데 그때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어 기다리고 있었고 자신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만나기 원하여 그 반면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여 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다섯 어리석은 처녀처럼 자기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문이 확 닫혀버려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시작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지속적으로 그의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그의 안에 거하지 아니한 삶을 산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으니 사람들이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지 아니하고 고민을 하지 않는 가운데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특히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똑같지 않나 천국 들어가는 상급에 무슨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거 엄청난 차이가 아닌 어차피 내가 구원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대단한 건데 그 천국에서 얻는 상급이라는 게 그 영광이라는 게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는가. 지금 여기 환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에 램프 기능이 있거든요. 그것을 켜가지고 빛을 비춰서 이게 뭔가 더 한다고 해서 이게 환해지는 정도가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그 영광의 나라, 희락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조화가 있는 그 나라에 아니 받으면 얼마나 더 받고 못 받으면 얼마나 더 못 받겠는가. 그게 그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똑같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혼육을 흠없이 보존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를 영혼 가운데서 경험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가이사라의 유다 땅에 그 로마 총독이 부임해 오는데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이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다 총독이 부임해 온 것을 이제 문안하기 위해서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에 왕으로 있던 아그리빠 헤롯 2세가 내려옵니다.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 간증이 들어가 있는 메시지를 전해요. 내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나사렛 예수와 관련해서 어떠한 일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 가운데 빛이 임하고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그분을 만나게 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주님 누구십니까? 네가 비파가는 예수다. 그리고 그를 부르신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방인에게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나의 도구라고.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생애 가운데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소개가 조금 나와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지금 하더이다 이 말은 그때 내가 만났을 때 그 나사렛 예수께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는 내용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을 받는가 하면 너는 내 도구가 될 것인데 내가 너를 보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실상을 알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구나. 아, 내가 지옥 가고 있는 도상에 있었네. 그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어둠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을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제 그 과정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죄 사함과 예, 눈이 떠지고 자기 현 주소가 확인이 되었을 때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를 붙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생기겠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이러한 영적 광경에 있다. 이것이 너희들의 실상이다. 그러니 이제 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와라. 그러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 가운데 어디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데까지. 이게 신약 성경을 흐르고 있는 거대한 주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도달하는 그것을 포함한 어떤 사람은 영혼육을 보존한 가운데 그 날을 맞이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의도하신 영광스러운 기업을 영광 가운데 받게 되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모두 예외 없이 내면에 사라지지 않는 항상 잠재의식 가운데 또 그의 생각세계 가운데 문득문득 늘 지배하고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항상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앞에 형용사 하나를 더 붙입니다.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게 되었고 붙잡게 되었고 이것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된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게 되었어요. 언젠가 이것이 나의 현실이 된다. 지금 내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차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내가 열망하는 무엇이 펼쳐진 공간이 있다. 차원이 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내가 누리고 또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산소망. 근데 이 산소망의 실체가 무엇일까? 4절에 보면 조금 드러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위대한 유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육을 보존하시는,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우리를 영두에 두고 하늘에 간직하신 것, 보존해 놓으신 것 있습니다. 기업입니다. 여기 나오는 세 가지 형용사, 썩지 아니하고 변질되는 종류의 유산이 아니에요.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약탈해가는 것도 불가능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실제를 내가 직접 만지게 되는 그날이 오는데 그것이 언제일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예요. 이때 주께서 하늘에 간직해 놓은 이 위대한 유산을 내가 실제로 만지게 됩니다. 나의 것이 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실체예요. 구별된 삶을 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보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과 혼과 육을 구별되어 보존하는 데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마음껏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럼 최고 아닙니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하신 게 없습니까? 이게 엄청난 미혹입니다. 영원한 영광은 자신을 준비한 만큼 받습니다. 하늘과 땅만큼의 유업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나를 얼마나 거룩하게 변화시켰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것이 다가오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내가 축복받고 형통하고 잘 먹고 승리하는지만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복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안목이에요. 내가 얼마나 변해야 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지, 내 심령 가운데 얼마나 거룩함의 이 작업이 완성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열망보다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복주시고 형통해 주시면 좋겠다, 이것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나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육이 거룩하게 구별되어 변화되고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때는 그 열망이 가끔은 지배하지만 크게 지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그러나 영원한 영광을 자신을 준비한 만큼 받기 때문에, 변한 만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는데 성도의 삶 전체 모든 영역을 포괄합니다. 여기는 생각 세계도 들어가 있고 내 생각을 무엇으로 채우는지, 언어의 사용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무익한 말도 주 예수 앞에서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눈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인생 계획은 어떻게 세워나가고 있는가? 시간과 소유의 사용은 인간관계, 감정세계, 의지의 통제, 이 모든 것들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 예수의 동반자로서 얼마나 손색이 없이 없는 상태로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만들어가고 있는가, 주 예수를 얼마나 닮아있나, 예수의 성품이 얼마나 드러나나, 감정적인 미성숙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복 대상인데 이것은 놔두고 내가 원하는 삶의 무엇이 더 좋아지는 것을 훨씬 더 열망해서 기도를 계속 이쪽에,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이쪽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감정적인 이 미성숙은 예수 믿기 전과 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상태이고 그 수준인데 이것이 심각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성숙한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룩한 도전을 한 결과입니다. 습관적인 죄에 지배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습관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습관 같은 것도 감정이 개강되면 그것을 마구 쏟아내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가운데 묵상하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영혼육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보존하는 데 도전되고 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점검 받아 나감으로써 이 어느 영역에 있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형태의 입술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잠언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언어와 관련된 것, 입술의 사용과 관련된 것이 참으로 많은데 나의 비전 자체가, 나의 목표 자체가, 인생에 애쓰고자 하는 열망 자체가 다른 곳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외설적인 농담이라든지 거짓말이라든지 그런 것이 그렇게 크게 내 자신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의 유업이, 이 영역을, 이 산을 내가 정복했으면 영원한 나의 유업이 영원 가운데서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인데 이것에 대한 필요와 자각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다른 꿈들을 성취하는 데 힘을 다하는 거예요. 오해받고 모욕당했을 때 내가 하는 반응을 관찰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노말노말해요. 주님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너에게는 정상적인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심령을 터치하세요. 근데 그것을 내가 무시하고 무시하고 하다가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이 세상 문화와 그 가운데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내가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그러한 육적인 영적인 미성 속에서 벗어나서 악을 내가 경험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부당한 모욕감을 주는 취급을 당했을 때 오히려 주님처럼 복을 빌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 뭐라고요? 복을 이어받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이 복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복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더 큰 차원의 영광스러운 차원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나 영을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에 놓고 있는가? 몸 육체와 관련해서 함부로 혹사하거나 약물 같은 것으로 중독되도록 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으로 몸이 망가지도록 혹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했을 때 전인 우리 전체 존재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전하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보전하다라는 동사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간직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쓰임을 이렇게 보면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킴.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포도주를 특별한 날을 위해서 보관하는 것. 무엇을 염두에 두고 간직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식일을 준수한다든지. 이게 보존하더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을 보존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간직하는 건데 무엇을 염두에 둘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어떤 열망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리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동반자로서의 신부를 안겨주는 것이에요. 이 신부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만큼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망은 부르심의 시초부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작동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진 뭐라고 그럴까요? 그 수준에 따라, 모습에 따라 영원한 유업의 모습, 규모도 동일하게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보존하는 거예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미쁘시니 요즘은 종처럼 쓰지 않는 단어인데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그가 미쁘시니 그러면은 그가 이쁘다 이런 뜻일까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옛 표현입니다. 미쁘시니 이 말은요 신실한이란 뜻인데 이 신실함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그림이 신뢰할 만하다. 약속을 지킨다. 신뢰할 만하다. 약속을 지킨다. 비슷비슷한데 시작한 것을 완수한다. 이게 신실이란 이름의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신자가 예비된 유업을 얻기까지 영원 육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히 개입하여 이루도록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열심을 내라 알아서 성취하라가 아니고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것까지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되었듯이 동일하게 영혼력이 한없이 보존되는 과정도 역시 주님의 신실하심이 열심히 개입하셔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아주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제 이해가 됐죠. 우리는 연약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이 말이에요. 주는 항상 믿으시니 그분은 여전히 신실한 분으로 남아 계시니 정확하게 헬라어의 문자적인 번역을 하면 He remains faithful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성경은 주는 그런데 본문에는 주가 없어요. 단지 삼인칭 동사 안에 포함된 그는 항상 이렇게 됐는데 항상이라는 그런 부사도 없고요. 그 분은 신실하게 남아 계신다. He remains faithful. 우리는 그럴 의도가 아닌데 힘이 없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사기를 치기 위해서거나 말을 하고 못 지키는 거 부지기수입니다. 결혼식 때 당신만 사랑했어. 한순간도 당신을 잊고 지나가는 날이 없을 것이요. 거짓이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신실하신 분으로 남아 계십니다. 왜요? 뒤에 이 구절 주목해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그분의 속성을 하나님 자신은 거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 속성 자체가 신실함이라는 속성인데 이것을 스스로 부정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것, 언약하신 것 꼭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것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유효하며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 부르심과 이 부르심의 완성 사이에 중요한 신적 성품인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신실함이 작동하는데 이 부르심에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이 있다. 주권적인 부르심과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다. 이것을 제가 차이를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열심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열심을 개인의 개인 신자의 의지로 방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게 될 내용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에는 주권적 부르심과 개인적 부르심이 있는데, 내 개인적 부르심을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방해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열망은 우리로 하여금 협력하기를 소망하신다. 자, 가보겠습니다. 부르심에는 주권적 부르심과 개인적 부르심이 있다. 주권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섭리적 의지가 작동하고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기어이 성취가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최초의 사람이 타락한 후에 이들을 하나님과 이상 관계에 들어간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어이 내가 주권적으로 끝내는 회복시키고야 말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고요. 그것은 사탄이 자기의 결심과 열심과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주권적인 부르심은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분의 의지적인 생각을 밝히십니다.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탄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후손으로 모습을 드러낼 무언가의 영적 대결이라는 것을 알아요.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을 주권적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15장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은 어떠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거센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기어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 번째 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관련된 것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이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물리적인 저 나라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예를 들듯이 다루는 이 구절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세 가지 영역이 나오는데 하나는 해, 그 다음에 달과 별들,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파도, 이 우주 공간에 뿌려놓은 천상의 이러한 것들, 바다, 이 자연계의 움직임, 그것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이 법칙을 설정하신 분이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주님께서 창조주로 세워놓으시기 때문에 이 법칙은 사람이 거역하거나 없애거나 하지 못해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언제 폐해져요? 이것이 언제 무력화될까요?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너희들이 폐할 수가 있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영의 나라가 되지 못할. 이 세상에 무수한 시도가 있어 왔어요. 이 나라를 없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 나라로서 존속하지 못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도, 하늘에 있는 별들, 해, 달, 이러한 것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없어지는 것 생각하면 해보겠다. 이 말이 이것을 주권적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땅에 있는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우리가 우주를 지금 다 파악했나요?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인류가 우주를 파악했다라고 생각해요.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지구의 중심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파악했나요? 아니에요.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내가 창조한 세계가 엄청나게 방대한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지금 한 2600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사람의 지식이 대단해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한 모든 일로 그래서 이제 버리겠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전능자처럼 다 파악하고 지구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주인 내가 조성했던 것을 아는 지식처럼 거기에 도달할 때 그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행한 그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권적인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도성은 영원히 존속합니다. 시편 132편 13, 14절 저와 함께 구약 성경 공부한 분들 암송하고 계시죠? 시편 132편 13, 14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여서 이로다.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영원합니다. 시편 131편은 다 읽어보시면 물리적인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할 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부르심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부르심입니다. 주권적 부르심과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르심을 유산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런 표현도 나와요.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들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으리게 편지한다. 이 구절을 잘 봐주십시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지키심을 받는다고요? 지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그 열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건데 무엇을 염두에 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분의 동반자로 보존되도록 지금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이 열심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군에 간 남자친구를 생각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이성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걸어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지킨다는 거.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군에 들어간 남자친구를 염두에 두고 내 자신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성 친구를 사귀지 않는 것, 이 그림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두고 열심으로 신자 개인에게 간섭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달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소개할 텐데 빌보서 1장 6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루실 줄을 완성하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의 날까지 열심히 개입하여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빌립보서 1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열심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을 내 신자 개인의 의지로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십시오.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할 때 그 시작과 동일한 동사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친다. 똑같은 동사예요. 우리 성경은 빌립보서 1장 6절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나타나 있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있는 마치겠느냐 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어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치실 줄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쓰여있는 이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도상에 있었던 거예요. 왜? 육체 소욕을 따름으로써 갈라디아서 1장에 나타나 있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것을 소유기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예수화하고 거룩한 변화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부르심을 완전히 유산되기도 하고 반면에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유혹과 도전과 환란을 성공적으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내 주님 앞에 당당하게 그의 신부로 서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멀리 떨어져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내가 없다고 해서 함부로 살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하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그분의 사랑이, 신실하심이 내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세요. 격려하세요. 보호하세요. 근데 너가 이루을 수동적으로 아니면 저항해서 역행해서 하나님과 싸움하지 말라. 협력해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갈 때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해라.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목해서 읽어주십시오. 언제 이 구원이 모습을 드러낸다고요? 말세.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이 그 주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시는 말세에 나타난대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요 지금. 그런데 앞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보호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역심이 작동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그분과 협력하는 만큼 이것이 나의 보호가 되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것이 이루어지고 완성에 이른다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의도와 주님의 그 거룩한 열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때되면, 언젠가 때되면 뭐 이런 거 주시겠죠. 이게 속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거룩한 열심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정말 섬세한 성격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부모보다 자상한 마음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것은 지금껏 본 참고 구절들을 염두에 둘 때 자동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결심과 연약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신 열심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구나. 내가 그분의 심정을 알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주님의 심정을 알면서, 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있는 그의 안에 거하라고 하신 그 말을 부담이 아니라 주님의 자애하신 초청으로 여기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부르심을 완성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가운데 나에게 예비한 유업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우리 주님을 도우십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도우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또 하나님의 그 열망을 완성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몇 달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를 해왔는데 이때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